스포츠든지 드라마든지 반전, 역전하는 그 상황이 정말 신나죠. 1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 들어갔는데 역전골을 넣을 때, 그거는 진짜 그 편에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면 그 경기는 정말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아마 경기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전을, 반전을, 리버설, 드라마 게임 같이 역전시키는 그런 것은 보기는 좋지만, 물론 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하죠. 땀을 흘리고 그렇지만 실제 그 경기를 뛰는,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반전 드라마 봐도 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같이 땀을 흘리는데, 실제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반전이 일어나기 그 전에는 진짜 어렵고 힘든 아마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 해피엔딩처럼 그런 것을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답을 찾을 수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또 억울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 그것이 역전되기 전에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런 역전을, 반전을, 드라마를 써내려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의외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쁘지, 악하지 않더라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역전을 하고 싶은, 뭔가 반전을 읽고 싶은, 그런 드라마를 쓰고 싶은 그런 배경들을, 상황들을 우리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역전 드라마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뭔가 나서서 그것을 막 내가 억지로 싸워가면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역전이라는 것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뭔가 그렇게 되어져야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역전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때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바울이 그 자기를 되게 힘들게 했던, 또 자기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많은 나쁜 말들을 하고 다녔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그 두 번째 쓴 서신에 보면 그 바울의 그 염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방문하러 갈 텐데, 방문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춰버릴까, 나를 낮추실까 되게 두렵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가 그때 마음이 좀 다가와서 이 구절 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를 하나님 앞에 낮출 테니까, 저는 저를 주님 앞에 낮추지만 주님은 저를 사람 앞에 낮추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상황이 좀 내 상황이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다고 나서서 뭔가 막 따지거나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뭐 이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일부러 막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주님 앞에 부단히 낮추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여달라고 낮추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행편들을 이렇게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이에요. 아니 그런 역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살다 보면 우리 너무 약하고 상황은 안 따라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내가 힘써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확 역전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반전 같은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전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약속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역사하는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생각해 보면 역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8장, 사실 39장까지 같은 내용이어서 이 두 장을 제가 두고 볼 텐데요. 이 두 장은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왕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은 곡, 외자입니다. 곡, 곡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왕이 대단했던 왕 같아요. 그래서 메섹 두발의 왕 마곡 땅에 곡이라는 왕이 주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마 북쪽에 위치했던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염려 없이 편안하게 걱정 없이 지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개입하셔서 그 모든 곡 왕과 그 동맹국들을 일시에 멸망시키는 역전을 시켜버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역전시켰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서에 이미 앞에 25장부터 32장까지 8장에 걸쳐서 주변의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좀 뒤에 가서 왜 또 이 다른 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예언을 왜 할까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차라리 그때 이어서 그냥 했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앞에서 말했던 저 25장에서 32장에서 말한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 괴롭힌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말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했던 예언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그때에 그렇게 만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곡이라는 왕이 쳐들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 땅에 평안히 있을 때였기 때문에 먼 후에 시기적으로 먼 후에였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썼던 나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들기 위해서 그 매처럼 썼던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죄를 지은 건 아니었어요.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 그때인데 이 곡이라는 왕이 다른 많은 나라를 같이 거느리고 와서 그 자기 탐욕, 욕심 채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왔다는 점에서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여러 나라들이 언급되는 이 나라들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인지 잘 알려진 나라였어. 뭐 애굽이라든지, 뭐 두로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다 아는 나라였어.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보셨겠지만 마곡 땅에 있는 곡, 곡이라는 이 나라가 북쪽에 있다는데 무슨 나라를 말하는 거지? 사실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나라예요. 수수께끼 같은 나라예요. 심지어 수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고대 문서 어디에도 이런 나라, 이런 왕의 이름이 없다 보니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 수수께끼 같은 나라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앞의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같은 전쟁들이 곡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편히 있는 왕을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8장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갔어. 곡이라는 왕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문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을 향하여 올라가서 공격한다, 쳐들어간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이 없었을 때는 없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성벽을 짓겠다고 그 문짝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편하게 살던 시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8장, 39장의 내용은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에 해당돼요. 38장, 39장을 딱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을 딱 중간에 두고 바로 앞장에 가보면 3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른 뼈가 막 살아나가지고 막 큰 군대가 되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우리 환상이잖아요. 에스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셨을 때 일어나는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기 말하는 구절이 신약에 예수님과 해당되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38장, 39장 바로 뒤에 나오는 즉 40장부터 48장까지 끝까지 40장부터 끝까지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장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장 앞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구원하신 그 사건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장 바로 뒤에서는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완전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장은 예수님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 전에 저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로 본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에스겔의 내용을 많이 인용한 신약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루마리 먹는다든지 이것도 에스겔이 했거든요. 칼, 전염병,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도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말할 때 에스겔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막 기근이 일어날 거다,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시대에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그 소재들을 그냥 빌어서 세상에 많은 재앙이 일어날 건데 마치 구약시대의 에스겔 때처럼 이런 식으로 에스겔에 사용했던 재앙의 소재들을 요한계시록에 끌어들여서 설명했을 뿐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이 지진이 언제고 기근이 언제고 이런 식으로 막 역사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정말 그거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아무튼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배경, 백그라운드처럼 그 소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뭔가 설명하고 싶을 때 그 재료를 쓰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것이 일어난다는 표현보다는 지앙이 일어날 거야 마치 에스겔 시대의 그때처럼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곡에 대한 마곡 땅에 있는 곡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인용해요.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인용하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그걸 보면 이래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뭐 여기서 말 옥은 지금 말 옥은 아닙니다. 감옥을 말해요. 사탄이 감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말해요. 백성 뭐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모래같이 모였는데 그들이 성도들의 진,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서 공격하겠다고 지금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즉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20장 내용을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세상을 다스릴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죠.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1980년대에 있었던 어떤 세대주의 주장을 통해서 이걸 아주 종말론으로 많이 퍼졌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이게 설명할 수 없지만 20장은 이 천년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향해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상징의 숫자지 그걸 문자 그대로 천년을 보는 것도 그러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단은 완전히 결박당하고 세상 임금은 쫓겨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성도와 함께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시대, 이 시대를 천년에 완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천년의 기간을 바로 그 기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끝날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기 직전에 뭐 천년의 끝에 보면 사탄이 풀려서 대대적으로 이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나타날 이 곡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뭐 구소련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톨릭이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추측도 있어요. 다 빗나갔죠. 지금 또 예수님 재림 시기를 계산한 분들은 이 곡에 대한 추측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세력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보면 뭐 그의 예언의 성취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지만 오늘 에스겔에서도 말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듯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약자같이 보이고 당하는 거 보이고 억울하게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들 가만히 있으면 다 멸망할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시에 그들을 멸망시켜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케 하시는 그 이야기를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모든 서신도 다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승리케 하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천 역사가 역전이요 반전 드라마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39장을 우리 읽어보지 않았던 39장에 보면 그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요. 그 죽은 자들을 장사를 지내는데 7달 동안 7 months 7 동안 장사를 지낼 정도로 엄청나게 완전한 멸망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실컷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빼앗은 그 무기들을 땔감처럼 사용하는데 얼마나 많았으면 7년 동안 나무 베를 필요 없이 땔감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그 무기만 가지고도 땔감을 쓸어도 될 만 충분할 만큼 엄청난 무기들을 그렇게 불태웠다 할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39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계획하시고 이루신 목적은 뭔가? 오늘 38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지금 곧 왕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죠.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전 드라마를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도 이런 역전의 드라마로 설명하셨듯이 그 큰 드라마 밑에 출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돌아보면 주님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의 드라마 같은 삶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야 될 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다, 거룩하다, 남다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로 그 하나님께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이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내가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다름을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를 써시기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전하는 이런 드라마들을 일으키시고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혹시 내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치더라도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역전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찾는 신뢰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기를 당하고만 있었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억울하게 있는 것 같이 보여주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시는 그런 놀란 일들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사탄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세 번이나 이 가시 The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사역할 때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달라고 이런 사람들 좀 처리해달라고 너무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어떤 사람이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 전후 봐도 그걸 질병을 바울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시같이 괴롭혔던 사탄의 더 메신저 오브 세이턴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메신저들, 사탄이 보낸 괴롭혔던 바울의 사역에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 너무 괴로워서 도무지 이들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었을 때 이것을 좀 이런 사람들을 좀 정리시키고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응답은 그거였죠. 전도와 사역의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으라고 했어. 그렇게 네가 막 약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약한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요. 나서 큰 역사를 만들어 온전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했죠. 바울이 그 체험을 사역 초기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그는 수많은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하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상황에 기다렸을 때 내 위에 머무는 그 능력이 나타났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전하게 하는, 온전하게 만드는 그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에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 그런 반전의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감당이 안 되는, 즉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피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구하라고, 그러면 너 위에 그 힘든 상황, 연약한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 능력이 너희에 머물러 있으니까 네가 약할 그때라고 느낄 그때 오히려 강하게 되는, 역전케 하는 나의 능력이 네 삶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믿고 바울은 평생에 두려움을, 어려움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면했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거리들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 믿고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역전케 하는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케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어떤 사연이 가지고 계시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거대한 역전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에게도 크고 작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감정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